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의 건물 35%가량이 파괴되거나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위성센터는 2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29일자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후 시점의 사진 여러 장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위성센터는 파괴된 건물이 31,198채, 심각하게 손상된 건물은 16,908채, 중간 정도의 손상 건물이 47,062채 등 총 88,868채가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집중됐던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 유니스가 속한 구역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당시 칸 유니스 시에서만 건물 6,663채가 파괴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부의 가자 구역도 칸 유니스와 함께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손상된 건물 외에 파괴된 건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주택들이 12만 1,400채에 달한다고 유엔 위성센터는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인 약 3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 개시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방송연설에서 이스라엘군이 라파 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라파 지상작전의 불가피성에 대해 강조했던 점을 다시 언급하면서 군의 관련 작전 계획을 이미 승인했으며 곧 전투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계획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의 통로인 라파에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전투를 피해 내려온 이주민 100만여 명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은 라파가 하마스 세력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스라엘군 항공기와 정보기관 신베트 요원들이 지난 18일 라파 내 하마스 고위관리 5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 북부 알시파 병원에 대한 기습작전을 통해 90명가량의 무장괴한을 사살하고 160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현직 외교국방관리 등 70명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과 이들에 대한 기본 필수품 제공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경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어제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만나 가자지구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사우디 제다에서 가진 파르한 장관과의 회담에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을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즉시 늘릴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블링컨 장관이 가자지구 분쟁 해결과 분쟁 이후 국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역내와 국제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셰이크 압둘라 빈 자에드 알라흐얀 아랍에미리트 연합 외무장관과도 전화회담을 갖고 가자지구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오늘 이집트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요르단, 모로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이 포함된 아랍위원회와 만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중동 순방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시작 이후 여섯 번째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동 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의 자국 내 민간인 공격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스티브 파긴 예멘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알베이다 구역 라다시의 민간인들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파긴 대사는 후티 반군이 라다에서 폭발물을 이용해 민가 여러 차를 파괴했다면서 여성과 어린이가 대부분인 이 잔혹한 공격의 희생자 가족들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긴 대사는 이 같은 폭력 행위는 후티 반군 장악 지역에서 계속되는 고통과 불안정을 상기시켜준다며 미국은 예멘의 평화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유엔은 2013년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3월 20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기념합니다. 또 나라별 행복지수도 매기는데요. 20일 발표된 세계 행복보고서는 핀란드가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확인됐고요.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그리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행복지수가 지난 3년간의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23위, 한국은 52위, 북한은 조사 대상이 없었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지난해보다 8개 단위나 행복지수가 떨어진, 그래서 처음으로 20위권 밖으로 밀려난 미국의 결과를 전하면서 미국에서는 세대 간 행복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 30대 아래 젊은 층의 행복감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이 예전보다 덜 행복해하는 상황은 캐나다나 호주나 또 서유럽 일부 영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고요. 대개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행복지수가 높고 삶이 바쁘고 경제적인 부담이 큰 청년에서 중년기를 거치면서 행복감이 바닥을 쳤다가 올라오는 영어 U자 유형을 일반적으로 보지만 그 골이 더 깊어진 지금의 미국 젊은 세대의 상황은 손바닥 안의 세상 소셜미디어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 등의 세상 문제가 걱정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과거 대량 학살과 분쟁을 겪은 동유럽 쪽 상황은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행복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생각, 행동이 변화를 위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여기는 오북쟁반, 오북쟁반집이고요. 제대로 맛깔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두. 한국에서 북한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맛평가하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 한 탈북 청년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으로 또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2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2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비나 눈 내립니다. 23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눈은 1에서 5cm, 많은 곳은 20mm까지 예상됩니다. 모든 지역에 바람이 불겠고 황해도 지역은 특히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상 3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신의주는 영상 2도, 함흥은 영하 1도, 청진 영하 3도, 중강 영하 4도고요. 원산의 아침 최저가 1도, 해산은 영하 9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15도, 신의주 8도, 중강 4도, 함흥 청진 5도고요. 원산의 낮 최고 6도, 해산은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2.5m, 먼바다 3.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집니다.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3.5m, 먼바다로 3.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취임한 지 약 1년 만에 돌연 사임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새로운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과 연계된 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일 밝혔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매체인 알 후다스와의 회견에서 그렇게 밝히고 새 결의안을 많은 나라가 지지해 주기를 크게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제출한 그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AFP통신 보도를 보면요. 새 결의안은 모든 면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필수적인 인도적 구호의 전달을 가능케 하며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의 석방과 함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인 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분쟁과 관련해서 즉각 휴전이란 문구가 들어간 결의안을 지지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인질 석방과 함께 크게 고통받고 있는 이 가자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자위권을 미국이 지지하지만 이 동시에 피해를 보고 너무나도 고통받는 민간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보호하며 인도적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더 기묘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이끌어왔고 가능한 한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그 휴전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간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블링컨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고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블링컨 장관은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이 협상이 그 핵심 쟁점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20일 이 하마스 측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로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마스 측 고위 관리인 오사마 함단은 20일 베이루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측이 자신들 제안에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이 협상을 방해하고 어쩌면은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꾸물거리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그 하마스 측 제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핵심은 인질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영구 휴전과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휴전과 또 전투가 중단되면 피난 갔던 가자 북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장하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하마스 관리들은 이스라엘 측의 최근 반응이 이런 요구를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런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스라엘은 군이 이미 평정한 이 가자지구 북부 지역에서 하마스가 다시 재조직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 복귀는 레드라인,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자신들은 이 가자 남부 라파 공격을 포함해 이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이번 분쟁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안에서 패퇴할 때까지 끝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휴전의 성격을 두고 이스라엘, 하마스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마스는 영구 휴전에 반면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과 구호를 위한 임시 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 관리인 바셈 나임은 카타르 도하에서 한 회견에서 자신들이 지난 몇 주간의 협상에서 큰 유연성을 보였고 전투 중단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합의를 논의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합의가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가는 길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20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죠?
네, 블링컨 장관이 20일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는데요. 21일에 지금 이집트에 가 있고요. 22일에는 이스라엘로 갈 예정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 지원 문제로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쪽에서 눈길을 끄는 제안을 내놨네요.
네, EU 집행위원회는 20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쓰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이 해당 수익의 90%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무기를 구매할 EPF, 유럽평화기금에 이전하고요.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네, 그 동결해놓은 러시아의 자산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서방 국가들이 동결해놓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3,300억 달러가 넘는다는데요. 이 중에서 2,170억 달러 이상이 EU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 자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이 국제 금리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텐데요. 로이터 통신은 매년 270억 달러에서 약 34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EU 안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대부분 벨기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벨기에 정부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도 우크라이나 측에 매년 제공된다고 합니다. 한편 EU 집행위층은 빠르면 오는 7월에 처음으로 이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쪽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그 집행위 제안은 러시아 자산 자체를 처분해서 이것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 러시아 자산을 아예 몰수하거나 아니면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서 우크라이나 쪽에 주자는 게 아니고요. 이 동결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죠. 유럽연합이 왜 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했던 미국 쪽에서 제공하는 이 군사 원조가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반대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EU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이 탄약이나 포탄 같은 군사물자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 EU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긴급하게 우크라이나에 지원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유럽연합 쪽에서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러시아가 그들이 우크라이나 쪽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원금액이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렇게 동결된 그 러시아 자산에 손대는 것 강력하게 반발해오고 있죠.
네, 그런 행위가 불법이고 만일 이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면 이 서방 측 자산에도 동일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EU 집행위 제안은 명백한 도적 행위이자 절도라고 비난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그 자산의 몰수 그 불법성을 지적했는데 이런 지적이 서방 측에서도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요 7개국이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프랑스가 자산 몰수나 처분 또는 담보대출이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 국제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나라 대신 이 제3국이 법을 어긴 나라를 겨냥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른바 대응조치 이론을 근거로 그런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 20일 수요일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얘기했군요.
네, 설리반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의 필수적인 추가 지원안이 언제 의회에서 통과될지 바이든 정부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이미 지원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의회에서 강력한 추당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우리가 해야 하는 대로 자금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른 계획, 플랜 B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주석이 사임을 했군요.
네, 보반 트엉 국가주석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돌연 사임했습니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베트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중앙위원회가 20일 인시회의를 열고 트엉 주석의 사임을 승인했습니다. 또 베트남 국회도 21일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당의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네, 자, 왜 사임을 했답니까?
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트엉 주석이 당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과 당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규 위반과 결점이 당과 국가, 국민, 또 본인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베트남의 트엉 주석, 이제는 전 주석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1년 전 취임 때는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네, 지난해 3월에 52살 나이로 국가주석직에 오르면서 역대 이 베트남 최연소 국가주석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임명 당시에 당 상임 서기였던 이 트엉 주석은 권력 서열 1위인 응유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베트남에서는요, 연이어서 두 명의 국가주석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사임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전임 주석인 응유엔 수원푹 주석도 지난해 1월에 돌연 사임했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권력 서열 2위인 국가주석이 주로 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베트남의 정치적 위기를 보여주는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푹 전 주석은 왜 사임을 했던 겁니까?
네, 푹 전 주석이 이 부하 공무원들의 부정행위와 규율 위반에 대한 당 쪽의 비판이 나오자 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가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불타는 용광로라고 이름을 붙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패와의 전쟁이 이 당내 권력 투쟁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트웅 주석의 사임도 이 부패와의 전쟁하고 또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번 사임 발표가 베트남 정부가 그가 10년 전 당서기로 있었던 이 중부 꽝응아이 지역의 전직 지도자를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한 지 며칠 뒤에 나온 겁니다. 트웅 주석이 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융 사기로 큰 타격을 본 호치민시의 당 고위 간부를 지낸 적도 있어서 이번 사임 발표가 이 부패와의 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트엉 주석이 사임을 했으니까요. 다시 베트남의 그 최고 지도부 구도가 바뀌겠는데요.
예, 작년에 푹 전 주석이 사임한 뒤에 이 베트남 국회가 이 트엉 주석을 후계자로 임명하기까지 한 달 반이 걸렸는데요. 현재의 이런 위기는 새 주석을 빨리 선출해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 반복되는 이 지도부 개편이 외부 투자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는 벌써 반응이 확인되고 있군요.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번 주 첫 이틀간 순매도액이 벌써 8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베트남에 본사를 둔 한 기업가는 이 투엉 주석 사임으로 이 베트남 관리들이 부패와의 전쟁 캠페인을 더 우려하게 되고 또 이 가뜩이나 느린 행정결정이 더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로 예정됐던 아제이방과 세계은행 총재의 베트남 방문도 미뤄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기소로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 비용이 지난달에만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측에서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 선거자금을 후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할 가능성은 유지했습니다. 미국 철강 노조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관련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부터 보죠. 자, 지난해부터 쭉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정치활동위원회 이 세이브 아메리카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 2월 한 달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에 지출된 비용이 55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 적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이브 아메리카가 이 조직된 것은 지난 2020년인데요. 이때 이후 역대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네.
참고로 이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1월에는 300만 달러가 소송 비용으로 쓰였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거의 1000만 달러 가까운 돈이 소송 비용으로 쓰인 겁니다.
네, 그러면 지난달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모금한 이 선거 자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는 지난 2월 이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에서 2월 한 달 모금 금액이 203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의 모금액인 5300만 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출한 소송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요. 지난해 4차례 형사 기소된 것 외에도 자산 부풀리기 혐의 등으로 받고 있는 재판과 또 이 성추행 명예훼손 혐의 등에 따른 이 재판 등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그 자산 부풀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재정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이 트럼프 그룹이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호텔과 골프장 그리고 기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면서 받고 있는 재판인데요.
네.
지난달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인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항소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현재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항소는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법원에 내야 하는 공탁금이 4억 5,400만 달러나 되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이 금액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공탁금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공탁금을 낮춰줄 것과 그리고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네. 이 재판의 공탁금 말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다른 재판에도 공탁금을 맡긴 상태죠?
네, 맞습니다. 이 패션 칼럼니스트인 이진 캐럴 씨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그 민사재판인데요.
네.
이 재판에서 배지 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 씨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8,330만 달러를 주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 항소하면서요. 9,160만 달러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공탁금 규모도 상당하군요. 자, 자산 부풀리기 의혹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 공탁금을 내야 되는 기간 언제까지입니까?
오는 25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부동산 자산은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층의 입장은 아주 강경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레티셔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측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요청을 기각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 측은 특히 피고 측에서 공탁금 마련을 위해서 보증회사에 어떤 자산을 담보로 제안했는지 그리고 보증회사가 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제안을 거절했는지 등에 관해서 밝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 보증회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그 공탁금을 보증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그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제임스 법무장관 측은 덧붙였습니다.
네, 어느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예 파산 신청하는 게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네, NBC 뉴스 등 이 다수의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산 신청을 하면은 이 벌금 집행을 미룰 수가 있다면서 이것이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단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이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파산 신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그 성공한 사업가 그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쪽에서 지지자들한테 후원금을 보내달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합동선거자금 모금위원회는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트럼프 타워에서 더러운 손을 떼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앞서 언급한 그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지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네.
이들은 메시지에서요, 이 레티샤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을 압류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펼치는 그 광범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시지는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라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후원금 기부라면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문자 메시지는 최소 20.24달러에서 3,300달러까지 그 기부금 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했고요. 아니면은 직접 구체적인 기부금 액수를 적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금리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네, 연준은 지난 19일에서 20일까지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유지됐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가 꽤 됐죠.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건요, 지난해 7월입니다. 이후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렇게 이어서 올해 1월과 3월까지 총 5번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발표 후에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은 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울퉁불퉁한 그렇게 범피한 인플레이션을 봤다라면서
네.
물가 상승률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울퉁불퉁한 것 외에 뭐가 더 있는지 알 수 없다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라고 파월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물가가 어떻습니까?
네, 파월 의장의 말대로 좀 변동이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9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은 3.7%였는데요. 11월에 3.1%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12월에는 다시 3.4%로 올라갔다가요. 올해 1월에는 3.1% 그리고 2월에는 3.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하하게 될까요?
네, 연준은 성명에서요, 이 물가 상승률이 2%로 안정적으로 향한다라는 그런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그 목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전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각각의 인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내려간다면은 올 연말 기준금리는 4.5에서 4.75%포인트가 됩니다.
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 정도 되면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군요.
네, 코메리카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6월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션와이드의 캐시 보스얀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요, 오는 6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도 있지만 연준이 7월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연준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지난 12월 전망에서 미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1.4%일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전망에서는요, 2.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미국의 대선 관련 소식 볼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 지금 열심히 대선 본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지하겠다라는 밝힌 노조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철강 노조가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최대 노조 가운데 하나인 전미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얻은 데 이어서 철강 노조의 지지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철강 노조라면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네, 노조 홈페이지에 따르면요, 이 북미 지역에 소속된 노조원 수가 총 120만 명에 달합니다. 철강 노조는 자동차 부품과 유리 그리고 고무 또 화학과 펄프와 재지, 광산 등 그 여러 산업 분야의 근로자를 대표하는데요. 미국 철강 노조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철강 노조는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을까요?
네, 데이비드 맥콜 철강 노조 인터내셔널 회장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자신이 노동자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거듭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과 리더십은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접근성을 강화하고 또 중산층을 성장시키며 광범위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여러 차례 나는 역사상 가장 친노조적인 대통령이다라고 말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증명을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맥콜 회장은 성명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외에 다른 친노동자 입법을 통해서 노조가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전역을 건강한 지역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종류의 대대적인 투자가 오랫동안 필요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이를 실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철강 노조의 그 바이든 대통령 지지 선언이 뭐 갑자기 전격적으로 나온 겁니까?
전격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맥콜 회장은 이번 주 초 그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서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와 그다지 잘 맞지 않았다라면서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부에 반노조 인사들을 많이 투입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도 철강 노조가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또 다른 노조들도 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재선 도전을 앞두고 철강 노조와 자동차 노조를 비롯해서요, 전미 서비스 노조와 그리고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 조합 회의 등 주요 노조들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본부는 현재 팀스터즈의 지지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트럭 운전사와 그리고 항공기 조종사 등을 대표하는 노조인 이 팀스터즈 지도부는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고요.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만났는데 아직 이 공식 지지 후보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철강 노조의 지지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재선 도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철강 노조의 지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이른바 그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철강 노조의 지지를 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위스콘신주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을 겨냥한 공약에 집중하면서 러스트벨트에 있는 주들을 탈환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 14일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의 철강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는 1960년대 미국을 휩쓴 민권운동의 산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직장 내 인종차별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이유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64년 7월 2일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역사적인 민권법에 서명했습니다. 민권법 7장은 불법 고용 차별을 제거하는 임무를 가진 초당적 조직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를 만들었고 EEOC는 이듬해 7월 2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15 black former or current employees filed a lawsuit against Tesla on Thursday. The California suit alleged they were subjected to racial abuse and harassment at its factories.
1966년 EEOC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처음으로 현장 사무소를 열었고 이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리고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도 현장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1967년 의회가 40세에서 65세 사이 개인이 고용 과정에서 차별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고용연령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EEOC가 아닌 노동부가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연방의회는 1972년 사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EEOC에 부여했습니다. 또 민권법 7장이 모든 연방정부와 최소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주와 지역 정부에 모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1978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평등임금법과 고용연령차별금지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노동부에서 EEOC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같은 해 연방의회는 임신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임신에 근거한 차별이 불법인 성적 차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1990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장애인법 ADA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고용주와 주 및 지역정부, 노조, 그리고 고용기관들이 고용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ADA 제1장을 집행하는 권한이 EEOC에 주어졌습니다. 2009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에 서명했고 이 법은 임금차별 문제를 EEOC에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규정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의 설립 배경과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중에 유튜버 경력이 8년째인 한 청년이 있습니다. 북한 음식 파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맛 평가를 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북한 남자 탱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장명진 씨인데요. 최근에는 만담으로, 입담으로 웃음을 끌어내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도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탈북민 장명진 씨 만나보시죠. 서울에서 동효원 기자입니다.
여기는 어묵쟁반, 어묵쟁반집이고요. 제대로 맛깔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두 먼저 드시고 네. 국수를 부어가지고 이제 차자차자 야채하고 네.
버섯이 안 탈북민 장명진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북한 남자 탱고에서 탈북자가 먹어보는 북한 음식이라는 영상입니다.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어복쟁반 가게에 찾아가 직접 그 맛을 보는데요. 먼저 크리에이터 활동에 관한 자세한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탈북민 장명진 씨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자그맣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채널명은 북한 남자 탱고로 탈북민 중에서는 시도세죠. 제가 요즘 좀 살쪄가지고 얼굴이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예전에는 제 대학교 후배가 제 얼굴 이미지가 좀 볼탱탱한 고양이 닮았다 해가지고 그 탱고로 이제 닉네임 지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년 찍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구독자를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방송 그런 여러 컨텐츠를 해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편안한 그런 거를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먹방이나 일상 이렇게 남들 다 하는 그런 좀 평범한 걸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편안한 모습으로 장명진이라는 사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소소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고향에 있을 때도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도 일반 학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수능 있는지 그리고 북한에도 중요한 과목이 뭔지 이렇게 진짜 궁금한 그런 걸 올리다가 이제 뭐 궁금한 거 몇 개 떨어지니까 사람도 결국 저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잖아요. 그냥 제가 이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저도 뭐 고향에서 엄청 오래 살지 않아서 진짜 저도 북한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배워서 또 알려드리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구독자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장명진 씨는 1998년에 탈북해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26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산 세월이 더 길어진 만큼 자기 고향은 서울시 양천구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느꼈죠. 왜냐면 그 외로도 많고 그리고 제 말투 때문에 살짝의 차별하는 차별도 좀 당하고 그리고 뭐 음식도 예를 들어 제육볶음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되게 맵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달고 해가지고 그런 크고 작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저는 몇 년 지나니까 솔직히 막 어디 가서 북한에서 왔다 해가지고 막 한국이 다르다 아니면 이게 너무 낯선데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지금 물어보면 그냥 저는 이제 목동 사람이라 하거든요. 예, 고향 어디세요면 뭐 양천구 목동 살아요. 예, 말투가 좀 이상한데 하면 부모님이 경상도예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쭉 살면서 느끼는 거는 다른 게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명진 씨를 소개하는 수식어는 이 밖에도 다양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탈북 래퍼, 그리고 이제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요즘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요즘 이제 만담꾼으로 좀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 나갔었는데 제가 좀 이제 음악을 좀 관심 있다고 래퍼로 꿈 있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개그맨으로 이렇게 편집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를 북한 개그맨으로 아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제 KBS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그걸 했었어요. 섭외되면서 뭔가 무대에서 마이크 하나로 이제 관객이랑 호흡하고 또 제 이야기로 뭔가 유머러스하게 전달하는 게 너무 그 좀 짜릿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때 뭔가 그 무대한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막연하게 꿈을 꿨어요. 근데 작년에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는 동생이 형도 좀 서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본 쓰고 연습도 해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썼어요. 이제 몇 개월 됐죠.
그렇게 장명진 씨는 본격적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선보이는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무대, 그 관객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무대는 굉장히 좀 되게 임팩트가 있은 게 소개를 이제 호스트가 저보고 이제 북한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언제 왔다 이런 게 착 빼고 북한에서 왔다니까 이제 관객들은 북한에서 어제 왔나? 막 봤는데 막 생각보다 제가 막 좀 통통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뭐 이런 뭔가 그런 시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걸로 되게 웃어주더라고요. 반응도 좋았고 해가지고 뭔가 첫 무대는 굉장히 좀 유쾌하고 그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는 게 지금 좀 생각나요. 제가 올라가서 안녕하십니까 뭐 탈북민 누굽니다 하니까 일단 안 믿는 거예요. 제 외모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북한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했는데 북한 대통령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상했는데 갑자기 이제 한 전 대통령 이름이 나오면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에? 그 단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예상하지도 못한 단어가 나와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6번 무대에 올랐고요. 장명진 씨는 모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딱 한 번은 무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지. 왜냐면 무대 또 한 2, 3개월 안 섰다고 서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서서 관객의 반응도 보고 싶고, 그리고 결국 스탠드 코미디라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사회 이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많이 배우는 거 있거든요. 아, 요즘 이게 유행하는구나. 아, 요즘 이 사람들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많이 배우고, 그래서 또 즉흥으로 또 대본도 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홀로 무대에 서서 마이크 하나만 들고 말로써 관객을 웃겨야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장명진 씨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일단 화 들어가 생각하거든요. 일단 관객들이 바로 피드백 호흡이 오잖아요. 영상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댓글 보고 알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뭐 휴지터 뭐 창문 하면 바로 이제 눈빛이나 반응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되는 그런 재밌고 좀 민감한 주제 딱 들었을 때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냐, 개그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제 단어 그 하나가 필살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장명진 씨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고 또 웃음을 주기까지 큰 계기가 됐던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원래 좀 조용하고 수줍어하는 성격이었는데 그게 한번 깨진 경험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았었는데 한번 큰 무대 한번 섰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무대. 두만강에 한번 서보니까 그보다 더 큰 무대는 없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임팩트 있는 무대가 아닌가.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신이 한국에서 래퍼로 또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 전혀 상상 못했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고향 있을 때 평범한 군인이셨고 어머니도 또한 평범한 사람이어서 뭐 되게 예술가 집안도 아니고 엄청난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처음 한국 왔을 때는 자기 꿈에, 그러니까 자기 미래 뭐 하고 싶은지 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전 늘 쓴 게 회사원이었어요. 평범한 삶, 회사원.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 살면서 평범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평범이 비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도 제일 큰 꿈이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애 낳고 남들 사는 것만큼 사는 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제일 힘들지 않나. 왜냐면 아직 잠깐 못 갔거든요. 어른이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평범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장명진 씨는 대본을 쓰고 또 카메라를 켭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요.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막 명예를 가지고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 네가 좋아하는 무대 서잖아. 예, 그걸로 제가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은 70점 주고 싶습니다. 더 유명해져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페이를 받으면서 탈북민 1호 예, 스탠드 코미디언 딱 이런 호칭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걸 그런 수식어를 제가 얻기 위해서 지금도 아까도 대본 수다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무대에 서고 싶어요. 건강관리 잘 하고 계속 무대에 서는 게 저한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탈북민은 어둡고 우울하다는 편견을 깨고 싶다는 장명진 씨는 자신의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 가족도 그렇고 제 친구,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절 보고 있는 동영상이 됐던 무대에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고 사는 게 가장 최고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남이 웃으면 저도 즐겁고 또 제가 웃으면 또 앞에 있는 분들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웃음 주고 저도 웃음 받고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예.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and 하고 접속사로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and나 but 같은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모든 문장을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끔 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될 수 있으며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m Kaveh.
And I'm Lucia.
Lucia, I was thinking about our introduction. One of us always says, I'm my name. Then the other person says, and I'm my name.
Yeah, the second person always starts their sentence with a conjunction. I never thought about that.
I'm Kaveh.
And I'm Lucia.
저는 카베예요. 저는 루시아입니다.
Lucia, I was thinking about our introduction. One of us always says, I'm my name. Then the other person says, and I'm my name.
우리가 소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언제나 우리 중에 하나가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Yeah, the second person always starts their sentence with a conjunction. I never thought about that.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은 언제나 문장을 접속사로 시작하네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는걸요. And는 등위 접속사로 문장을 동등하게 연결합니다. 각각의 문장 구조나 진술이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중요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disapproved of his study habits and I told him so.
저는 그의 공부 습관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알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I disapproved of his study habits. 이게 첫 번째 절이고 또 and 접속사가 나왔죠. I told him so. 이것이 두 번째 절입니다. 이렇게 등위 접속사 and는 문장 구조들을 동등하게 연결합니다. 그러나 and와 but의 용법이 다르죠. and는 문장 구조들이 같이 가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but, but는 대조를 보여줍니다.
She claimed to be the best student in her class, but I suspect she's joking.
그녀는 학급에서 최고의 학생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농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 앞에 and나 but을 쓰는 것에 대한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We suggest that you be careful about using conjunctions at the beginning of sentences.
우리는 접속사를 문장 앞에 쓸 때 주의해서 쓰라고 충고합니다.
First, students often use conjunctions incorrectly. This can confuse the reader.
첫째, 학생들은 접속사를 잘못 사용합니다. 이것이 독자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Second, many students use conjunctions too often. This creates a repetitive writing style.
둘째, 많은 학생들이 접속사를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글쓰기 스타일을 만들죠.
Remember, you should use many different sentence structures when you are writing.
기억하세요. 글 쓸 때 여러 가지 다른 문장 형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and와 but 두 가지 접속사가 사용된 문장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disapproved of his study habits and I told him so.
She claimed to be the best student in her class, but I suspect she's jok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접속사 and나 but을 문장 앞에 써야 할 경우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